레위기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된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목적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둘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부리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생이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부류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어제 이어서 오늘 번제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사로 예물을 드리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 명령하신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는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시 몇 가지로 나누는데 어제 보았던 9절까지 말씀은 소를 제물로 삼아서 소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명령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10절부터 13절 앞부분은 소가 아니라 양이나 염소로 번제를 드릴 때 그리고 14절부터 17절은 새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이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이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먼저 10절에 보시면 번제 종류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죠. 만일 그 예물이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지금 드리는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속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예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그러니까 번제 중에서 종류가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양으로도 번제를 드려도 되고 염소로도 번제를 드려도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 다만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셨죠. 양 갖고 와도 된다. 염소로 갖고 와도 된다. 대신 흠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흠이 없는 수컷을 제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셨고요. 그 뒤에 보면 11절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냥 본문을 쭉 읽을 때는 당연히 그냥 10절 읽고 나서 11절을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앞에 나왔던 소를 예물로 삼아서 번제 드리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 내용과 견주어가면서 보려고 하면 가령 우린 뭐 오늘날 이제 기술이 좋아서 9절까지 내용을 프린트해가지고 왼쪽에 놓고 지금 10절부터 내용을 오른쪽에 놓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소와 관련된 규정과 양이나 염소와 관련된 규정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본문에 10절을 읽었죠. 10절 다음에 1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규정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나왔던 소와 같은 경우에는 10절과 11절 사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끌고 오면 소에다가 안수를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양이나 염소 같은 경우에는 안수를 하라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 양이나 염소를 갖고 와서 제사 드릴 때에는 안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건 뭐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 하나 빠져있는 내용이 있는데 소를 제사로 드릴 때 예물로 드릴 때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수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받으신다. 두 번째로 속죄를 응답으로 선물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10절과 11절 사이에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내용도 안 나오고 또 하나님이 속죄해 주신다는 내용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수하는 내용이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 내용이 기록만 놓고 보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기록이 생략되어 있다고 해서 그럼 이제 하나님이 양이나 염소를 안 받으시는 건가? 그렇게 보긴 어렵겠죠. 또 양이나 염소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소를 드렸을 때는 속죄를 해주시지만 양이나 염소에 대해서는 속죄를 안 해주시나? 그렇게 보는 것도 어렵겠죠. 그러니까 다만 기록이 생략되어 있다. 그리고 조금 더 간단하게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이 한 가지 생략되어 있고요. 11절에 보면 다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구체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그가라고 시작하죠. 11절에 그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사 드리는 건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는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양이나 염소를 죽이는 거죠. 그럼 거기서 피가 나오겠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피를 받아다가 이제 제단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는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한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의 각을 뜨고 이제 큰 덩어리로 나눕니다. 그래서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그럼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이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13절 그 내장과 그 정강이로 물로 씻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그래서 이번에도 제물의 종류는 양과 염소지만 앞에 나왔던 소와 똑같습니다. 몽땅 불태워드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면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느냐? 없습니다. 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고기를 먹느냐? 없습니다. 몽땅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나 염소로 제사를 드렸던 이 내용을 보시면 일단 눈에 띄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죠. 뭐냐면 예물로 드리는 이 짐승의 이 가축의 종류가 다릅니다. 소로 드려도 되고 양으로 드려도 되고 염소로 드려도 된다. 그러니까 제물의 종류는 구애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으니까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을 예물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가령 나는 양이나 염소보다는 강아지로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양이나 염소 말고 다른 거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소가 되었든 양이 되었든 염소가 되었든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종류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또 제사를 드린 행동을 놓고 보면 행동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직접 제물을 죽이는 거, 또 직접 제물을 토막을 내는 거, 그리고 이것을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피를 뿌려주고 불태워주는 거, 이런 모든 과정도 소나 양이나 염소나 다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나 하나님이 받으신 것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새를 예물로 삼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조금 여러 가지로 좀 다른 부분들이 나옵니다. 14절에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데 새를 제물로 삼은 거예요. 그때는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여기도 보시면 조금 독특하게 되어 있죠. 앞부분과 좀 다른 것이 소를 드릴 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는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흠이 없는 산비둘기, 흠이 없는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왜 이럴까 생각해 보면 새들은 날아다니잖아요. 내가 우리에 넣어놓고 키우는 게 아니라 지멋대로 다니고 있던 것들인지라 흠이 없을 수 있을까? 혹은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안수를 한다든지 하나님이 받으신다든지 이 표현은 마찬가지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를 드릴 때에 제사 드린 사람이 와서 새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건 아니에요. 뭐 해도 그만이긴 합니다. 그 뒤에 어떻게 이거를 잡아드리라고 되어 있냐면 15절에 보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은 이번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하지 않죠. 제사장이 등장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그러니까 새 머리를 비틀어 끊어서 죽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소가 되었건 양이 되었건 염소가 되었건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였죠. 근데 지금은 제사장이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예물을 갖고 오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제단에 불 사르게 돼 있고 피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시면 새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경우에는 몽땅 불태워 드린다는 것은 똑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하는 행동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다르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의 본성은 누구나 다 비슷한지라 만약에 제물을 드린다, 번제를 드린다, 예물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새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이게 제 싸게 먹히고 그 다음에 새를 갖고 오면 내가 별로 안 해도 제사장이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에 피를 안 붙여도 되고 알아서 그냥 해주니까 새로 제사 드리는 경우가 제일 많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통계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서 추측해 보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번제를 드릴 때에 처음에는 소를 예물로 삼는 경우, 두 번째는 양이나 염소를 예물로 삼는 경우, 세 번째는 새를 예물로 삼는 경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번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점, 꼭 기억해야 하는 점을 한 두어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번제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모든 다른 종류의 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여지껏 살던 것처럼 살지 말고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건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제사 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죠. 여지껏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때 그때 히브리인들이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라는 생각들을 일정 부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고 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계셔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예배를 안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죠. 혈통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셔라는 생각을 일정 부분 하지만 제사는 안 드려요. 하나님께서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여지껏 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지금은 번제만 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읽을 때 제일 마음이 힘들어하는 거, 본문 읽기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뭐 이렇게 제사 종류가 많아라는 거예요. 번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가면 소제, 뭐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막 여러 종류의 제사가 나오거든요. 또 뒤로 가면 막 절기들도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절기들 읽다 보면 어떤 절기에는 1번 제사, 2번 제사, 3번 제사. 어떤 절기에는 2번 제사, 4번 제사, 5번 제사. 각각 막 드리는 제사가 다르면서 여러 가지가 막 복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예배는 그냥 한번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명목을 만들든지 간에, 아, 나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이걸로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자주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도 예배드리고 저런 모습으로도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지껏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규정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여지껏 제사 안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몇 번에 한 번씩 드렸을까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드렸을까요? 한 달에 한번 드렸을까요? 잘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종류의 제사를 드렸을까요? 번제만 조금 드리고 소제든 화목제든 다른 종류의 제사들은 드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이제 좀 다르게 하자. 여지껏과 다르게 하자. 너와 나의 관계가 달라졌으니까 나를 섬기는데 자주 나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명령한 대로 제사 드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본문을 보면 번제와 관련해서 다른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번제와 관련해서 예물의 종류가 각기 다양합니다. 예물의 종류가 각기 다양한데 이 예물의 종류가 각기 다양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종류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긍정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좀 가난해요. 소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갖고 나올 만한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가? 아닙니다. 양이나 염소를 갖고 나와도 되고요. 또 아니면 비둘기를 갖고 나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득 수준이 어떤지와 상관없이 내 경제 상황이 어떤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동시에 이거 좀 옆으로 좀 비껴서 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의 종류를 막 규정하실 때에 야, 연봉 1억 이상은 꼭 소를 갖고 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면 소를 갖고 와야 되고 가난하면 비둘기를 갖고 와야 돼. 이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해도 소를 끌고 올수 있고요. 내가 부자여도 비둘기를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득 수준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예물의 종류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예물의 종류가 정해질까요? 무엇에 의해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내가 소를 드리고 싶어도 내가 우리 집에서 키우는 소가 한 마리도 없으면 어떻게 소를 드리겠습니까? 경제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예물의 종류를 결정하는 요인은 마음입니다.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아, 난 꼭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을 드리고 싶어. 그 마음을 어떻게 갖는지에 따라 하나님을 향해서 넉넉한 마음을 품느냐 하나님께 인색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예물의 종류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인색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부자여도 비둘기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싸가지 없는 자식아 이렇게 욕하지 않으세요. 네가 예물을 갖고 나왔으니 되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소를 갖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나 비둘기를 갖고 나왔을 때 베푸시는 은혜는 똑같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예물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어디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지금 레위기를 보고 있지만 레위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왕국을 형성을 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향해서 참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합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왜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귀하게 보냐면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때를 보시면 다윗은 레위기가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셨던 내용들 항상 그 이상을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한테 소를 드리라고 하셨고 양과 염소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양이나 염소 드리면 돼. 그리고서는 정해져 있는 것만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더해드리려고 해요. 더해드리려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뭘 더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좀 성전을 지어드리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춤추며 찬양해야 된다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걸 표현하다가 하나님께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결국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하는지가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각각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어느 정도의 마음을 품는지 또 네 경제 형편이 어떤지에 따라서 알아서 각각 하면 돼. 네가 새를 갖고 왔다고 해서 내가 너를 등한히 여기거나 내가 너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 네가 새를 갖고 오건 송아지를 잡아서 갖고 오건 여하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네 죄를 용서해 줄 거야.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가 어떤 종류의 예물을 드리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는 우리가 마음에 따라 각각 달라지는 것이고 사실 그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또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죠. 누군가가 새를 가지고 나와서 번제를 드려도 저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지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 이런지 어떤 사람이 소를 끌고 나왔어도 저 사람은 그냥 듬성듬성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지. 그런지 우리가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시죠. 그래서 결국 이 번제에 대한 내용을 쭉 보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실 예물의 종류가 소냐, 양이나 염소냐, 뭐 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그걸 어떻게든 어떻게 드리려고 하고 표현하려고 했는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뭐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요구하고 그 사람이 부탁하는 걸 다 들어주어도 내 뭐 어떻게 더 하란 말이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 더 주고 싶어서 더 못해준 게 미안하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명령하신 걸 이 내용을 보고 아이 뭐 새 드렸으면 됐지 어차피 다 불태 없어지는 거 뭐 내 입으로나 하나님 입으로나 고기 한 점 안 들어가는 건데 그걸 뭐 굳이 막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드리고 나서도 내가 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정말 감사한데 그런 마음을 품는지 이 부분이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쪼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늘 기억하고 잘 깨닫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저런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고 입술로도 주님을 섬기고 예물로도 섬기고 행함으로도 섬기고 다 섬기고 나서도 아, 주님 제가 정말 부족해서 더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늘 송구한 또 주님께서 베푸시는 내가 너무 커서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더불어서 또 주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는 귀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며 고백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어찌하여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갖고 있는 것을 드리고 나 자신을 드리고 그리하여도 그곳으로 받은 은혜를 온전히 갚지 못하였다는 겸손한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늘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더불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특별히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넉넉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좋은 마음을 품고 넉넉한 마음을 갖고자 노력하고 결심하고자 하지만 그조차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도 주장하시고 고쳐주셔서 우리가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